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유지해야 되는 거룩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는 죽음에 대해서, 과연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고 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들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고 보존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앞선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법대로 섬기지 않을 때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음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혹은 수명이 다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고 그것의 결과물인 시체의 접촉은 부정함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분명 죄로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이 부정한 것임을 인식하고 시체를 접촉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체를 접촉하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민수기 19장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시체를 만져서 부정함이 되었고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나의 삶에 가깝게 되었지만 정결 예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시체로 인해서 부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례가 언급되던 시기였던 그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20세 이상이던 자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죽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져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구성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부정을 정결케 하는 제물을 만드는 법과 11절부터 22절은 그 제물을 부정한 자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야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소개되는데 참 비교하는 게 말이 좀 안 될 수 있지만 그 만드는 방법이 옛날 동화나 또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의 약을 좀 만드는 것과 흡사하다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그 제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흠이 없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이 짐 밖에서 그 암송아지를 죽이는 일을 감독하게 됩니다. 이후 엘르아살이 그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 앞에서 7번 뿌리고 그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수초와 홍색실을 곁들여서 모두 불사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진 밖에 보관하여서 부정한 자가 생긴다면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 흐르는 물을 타서 사용했다는 것이 본문 1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세밀하게 한절 한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 사용되는 붉은 암송아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하며 흠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털이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전승에 보면 그 붉은 암송아지에 흰털과 혹은 검은털, 다른 털이 두 개 이상이라도 있으면 흠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흠이 없으시고 또한 죄의 영향력에 있지 않으시고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으시고 온전히 구별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참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숫송아지는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사용하지만 오늘 나온 암송아지는 정결 예식을 위한 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왜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하지 않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만약 그가 부정하게 되면 대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잡는 일은 제사장의 감독 아래 제물을 드리는 자 또는 레위인이 맡아서 했습니다. 4절의 엘르아살이 회막 앞에서 그 피를 일곱 번 뿌린다는 의미는 회막 앞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속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속죄의 피밖에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이란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지닌 속죄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주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회막 앞에 회막 앞에서 피를 이제 뿌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암소를 불태웁니다. 근데 암소를 불태우는데 그냥 불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 지금 읽은 대로 가죽과 고기와 피, 백동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이와 동시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함께 태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들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백향목은 재질과 빛깔이 좋은 나무로 위엄, 권위,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척박한 땅이나 돌틈 사이에서 자라는 허브과의 흔한 식물이며 겸손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색실은 선명한 주홍색의 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백향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고 귀하신 예수님을, 우슬초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낮고 낮은 그 상황으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십자가를 상징하며 바로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제물을 만드는 데 참여한 제사장과 또한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들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과 같이 심각한 부정이 아니었기에 암송아지를 잡을 때 입었던 자신들의 옷을 빨고 몸을 씻고서 저녁까지만 기다리면 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완성된 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소생시키는 강한 능력과 구원의 힘을 지닌 진정한 본질적인 물, 정수였던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이 이 재를 진영 밖 지정한 장소에 넣고 만약 부정한 사람이 발생할 때 부정을 씻는 물로 물을 타서 부정을 씻는 물로 적절히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율례를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함께 거류하던 외인들에게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원하심을 알려주십니다. 부정함, 이 부정함은 결국은 죄입니다. 이 죄, 부정함, 이 부정함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함이란 내 눈이 정욕이나 권력을 탐하게 하며 남의 말을 듣지 않도록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내 귀를 어둡게 만들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악의 혀를 놀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부정함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용한 삶을 살게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용하게 살도록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정으로 인해 무용한 삶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유용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 나온 제물의 재료들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암송아지, 그 다음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모두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을 위해서라면, 또 정결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22절은 앞서 만든 정결케 하는 제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직접 만진 것뿐만이 아니라 임종을 맞이한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거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자, 시체가 있는 장막 안에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들은 모두 또 부정해지고,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와 무덤을 만졌으면 누구든지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정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즉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어디서든지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될 수 있는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2절,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을 뿌리는데, 만약 부정한 사람에게 그 제물을 뿌리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는가? 그냥 뿌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날의 뿌림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예표하며, 일곱째 날의 뿌림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과 부정함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체로 인한 부정함은 예외가 없음을 13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이뤄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한 사람이 정결의식 없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부패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가리는 일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누리는 모든 권리에서 제외되어 진 밖으로 쫓겨나며 장차 유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에서의 분깃마저 상실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부터 정결하지 않으면, 이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함은 부정함에서의 해방입니다. 거룩은 분별이며 분별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은 거룩으로 가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부정함이 아닌 거룩과 분별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정결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여기 뚜껑이 나오는데 여기 뚜껑은 끈으로 된 당시의 덮개를 의미합니다. 이 뚜껑을 덮지 않는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열어놓은 그릇 안으로 시체의 냄새가 스며들어갔다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특히 무덤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을 면치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가나안 정착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 석회칠을 함으로 부정을 모면하는 관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얘기하신 회칠한 무덤의 유래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장례는 바위 언덕의 굴안에 시체를 놓고 돌로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이 마련해 놓은 가족묘가 없거나 혹시 가난하여서 무덤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일단 땅에 묻는 평토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평토장을 모르고 밟거나 또 비가 와서 뼈가 드러나는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고 그 뼈를 또 무덤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평토장한 무덤에는 하얀 석회칠을 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정을 면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부정하다고, 남을 더럽다고, 죄가 있다고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속을 먼저 보라는 말씀입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을 깨달을 때 갈등이 사라집니다. 인간관계는 수많은 갈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갈등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문제가 상대방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할 때부터 갈등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를 신방을 하면서 여러 위기에 있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갈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또 사회에서의 갈등도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해자였구나, 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라는 그 생각에 전환이 생긴다면 그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수많은 갈등에서 해결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17절과 18,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정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언급된 불사른 죄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본문은 1절부터 22절까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내용이 앞서 또 반복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 죄를 묻혀서 정결의식에 사용하냐, 여기서는 흐르는 물을 언급합니다. 흐르는 물은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는 예수님의 진정한 생수를 상징하며 이 생수는 비록 제사장이 아니라도 정결한 자는 누구든지 우슬초를 가져다가 찍어서 부정해진 장막과 모든 기구에 뿌리고 부정해진 사람에게는 12절에 언급된 대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렸습니다. 일곱째 날 뿌림을 받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저녁이 되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참 정결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정결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기분이 어땠을지 참 본문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잿물 외에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절대 없음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각 병에 맞는 치료제가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듯이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잿물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잿물은 한 번 사용하고 끝이 아니라 부정함이 생길 때마다 또 부정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재차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또한 몇 번의 부정함이 있던지 간에 부정함이 발생하면 또다시 잿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무한성을 강조한 규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절대로 세상 앞에서 울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절은 13절의 반복이며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1절에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기서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결의 수단이었던 암송아지의 잿물이 예수님의 피로 대체되어 영원한 율례로 입증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 바로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함의 전염성의 심각성을 얘기하는데, 내가 부정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물건들조차도 부정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마치 코로나 시국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장소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안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나로 인해, 혹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갔던 장소로 인해 병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그 전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난 1년간 개인 방역을 철저히 했던 것이 우리들의 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부정함의 어떤 죄의 전달자가 되지, 코로나의 개인 방역을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죄의 전달자가, 부정함의 전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인 방역은 어떠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기분이 정말로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짜증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 푼다는 말이 있듯이, 짜증은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짜증, 내 짜증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 짜증은 서로 돌고 돌고, 결국 짜증은 또 그 분노는, 화는 걷잡을 수 없이 도는 모습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도 거짓말을 낳게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모양의 죄들이 내 안에서 그것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어 이것이 흐르고 있고 또 전달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안 터질만 하면 확진자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다, 이 생각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아이 죄를 지어도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이 정도는 용서하시겠지,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부정함, 즉 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정함, 이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회개는 오히려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잠식되게 만들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살인하는 죄는 크게 생각하면서 남의 흉을 보는 죄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의 차등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죄의 차등을 두지 않고 살인죄나 남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죄나 모두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영향력 속에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목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씻지 않는 사람이 있고 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씻는 거고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면 씻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해, 내가 정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죄인이라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자각인 것입니다.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 정결의 원어가 있습니다. 이트아타는 해방되다라는 뜻이 강하게 쓰이는데 바로 부정으로부터,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정결하게 되기 위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더럽게 되었다, 내가 정말로 깨끗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면의 깊은 자각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은 예수님께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그 길을 돌이킬 때는 그 길과 그 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거나 애정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미치도록 그 자리와 그 길이 싫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취가 풍기고 어떤 길을 가는데 무서움이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다면 당장 그곳을 떠나가는 게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자리를 싫어하고 죄의 길을 싫어하고 죄의 습관을 싫어한다면, 그것을 정말로 미워한다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좋아하고 그 자리에 그냥 젖어들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의 길과 죄의 자리와 죄의 습관에서 돌이키고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선배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예전에 그 운동 어릴 시절에 운동회를 할 때마다 참 그 어머니가 운동회에 오시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 목사님의 어머니는 생선을 파는 아줌마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는 그 가정의 가장으로 새벽 4시부터 시장바닥을 누비면서 정말 힘들게 생선을 파셨다고 하는데, 그 나이가 어린 시절이라 나이가 어린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라 나이도 많고 생선을 파는 어머니가 참 초라한 행색으로 그 남들이 보는 남들과 함께하는 운동회에 오시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괜히 운동회하는 날이면은 어머니한테 심통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서 어머니가 그 운동회에 오시는 것을 좀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할 때면, 그 선배 목사님이 달리기를 할 때면 어디선가 뒤에서 우리 아들 이겨라, 우리 아들 이겨라 하는 응원의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보면 뭐라 할까봐 멀리서 숨어서 아들을 응원했던 어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보았다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훗날 선배 목사님이 자녀의 운동회, 이제 성장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초등학교 운동회를 갔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꼭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 아들이 이제 릴레이 마지막 주자로 뛰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고함을 치르면서 응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이겨라, 더 달려라, 화이팅! 고함을 치면서 막 이렇게 응원했는데, 그 응원하는 순간 옛날 자신의 운동회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나도 어머니에게 이런 아들이었겠지. 그러면서 아, 어머니도 나처럼 아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내가 자기 자신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못 웃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뛰는 모습, 장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몰래 숨어서라도 와서 아들을 응원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이 느껴져서 순간 응원하다 말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건강하게 키워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북받쳐 올라 마음에 차올라서 그 순간 너무나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을 인식해도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부끄러워 숨고 싶고 코로나 시대에 힘든 삶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왜 이런 힘듦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가진 원망과 투정을 부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돌이켜서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기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겨내기를, 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에 흠뻑 젖지 않고 거기서 돌이켜 은혜 안에서 언제나 흠뻑 젖기를, 그러면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고함치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영원한 정결한 물이신, 영원한 정결한 생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더라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말씀을 목적 삼고 살아감으로 진리와 생명의 소리로 살아가는 사순절의 첫 시간, 또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정결의 물, 정결의 생수로 찾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죄의 동반자와 죄의 전달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인인 것을 우선 자각하게 하셔서 그 죄의 습관과 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화평과 평안을 마주하고 이 화평과 평안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인들에게도 전달하는 자들로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저희를 응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